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각 가정에서 원근 각처의 성도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더욱 심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중심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레위기 24장 등대, 떡상,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등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등대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더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죠.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세 개의 거룩한 기구가 있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큰 대야가 있는 성막 번제단 물두멍 두 개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대 그리고 또 하나는 떡상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죠. 지성소 안에는 물론 법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그 성소의 세 거룩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등대는 순결한 등대, 순결한 등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쓰일 감람류도 순결한 기름을 등잔불을 켜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대를 관리할 자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끊이지 않고 등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성막의 등대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식과 완전한 의를 주셨고 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생명을 상징하는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일곱 등불 또 그것을 일곱 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일곱 영 곧 완전한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을 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희락을 얻을 것이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도우셔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일체이시죠. 깊은 의미에서 일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를 믿습니다. 또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며 등불이며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거했고 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쓰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또 밝은 빛이 되어서 아 이렇게 살라는 것이로구나. 인생의 길이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5절 보십시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떡상에 대한 규례죠. 떡상도 성막의 성소 안에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 중 하나인데 떡상도 순결한 상이라고 불리며 거기에 차려지는 떡과 그 위에 유향도 지극히 거룩한 것 정결한 유향이라고 불립니다. 그 떡은 여섯 개씩 두 줄로 늘어놓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대의 유대교의 견해에 의하면 여섯 개씩 두 줄로 위로 쌓았다고 합니다. 매 덩이는 에바 10분의 2, 즉 약 4.4리터의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꽤 큰 떡이죠. 하나가 4.4리터, 그럼 큰 우리가 큰 페트병 요새 2리터짜리 두 개 정도가 되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떡이면 꽤 한계가 큰 떡인데 그것을 12덩이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았다고 봅니다. 그 떡은 매 안식일에 차리고 진한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떡상에 차려진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그 떡은 성경 말씀을 예표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주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힘을 얻고 사는다. 심령이 약하지 않게 심령의 강건함을 가져야겠습니다. 떡이 생명과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그 아비는 애굽 사람이인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막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감히 저주하다니 얼마나 그것이 큰 악인가, 악인가. 우리의 경건은 실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일인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무서운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응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한 근본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요청합니다.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방하고 저주한 자, 사실은 죽이지 않았지만은 회방하고 저주하면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의 미움은 곧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한 욕한 것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 저주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성소 안에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 말씀의 빛을 예표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또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의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4장 5절의 말씀대로 영이시다. 성령께서 빛이시다.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참된 깨달음, 지식의 빛, 또 기쁨과 생명의 빛을 주셔서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성화한,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두움에 살지 않을 것이다. 아, 인생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기쁨과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많은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지 말래도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에 말씀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와 생명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경의 참된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또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소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의 속죄의 그런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 너희의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다 말씀하신 것은 속죄 신앙이 곧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됨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을 말하는 속죄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그 옛날에 우리처럼 성경책도 없을 그런 때였을 것 같은데 욥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욥기 23장 12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구나. 십계명 묵상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그들이 다 두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 책이 있고 또 이 책을 음성으로도 그런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 속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세끼 밥을 꼭꼭 챙겨 먹어야 건강하듯이 한 끼라도 잘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장사라도 먹어야 힘을 쓰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성경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기 하나 더,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비방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아,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와, 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으려고 성경을 집어던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저렇게 말할까? 큰일 났구나, 큰일이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것은 아까 30장 찬송가 불렀는데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의무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조의 은혜도 귀한데 지옥 갈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다니 그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셨다니 할렐루야, 감사한 것밖에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결코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되어 양식이 되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또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며 우리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죄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오기에 합당했던 우리들을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믿음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심히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의 주님 위로 가운데서 바른 길 걷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